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성품에 있어서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년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선 신접해서 갑자기 자신이 영적인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하기 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이 인간의 본성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지식과 믿음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 혼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우자인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배우자로 주신 사라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하기를 바라셨는데 아브라함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례도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계시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상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18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하신 그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떠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사라를 찾으시는 이유는 사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두 번째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소돔과 고무라의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절한 영접과 그의 접대를 받고 나서 먼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언제 아들이 있을 것이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시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세우고 또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아니다 반드시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때가 돼서 아들이 생긴 것을 알면 깨닫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내인 이 사라의 믿음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나서 이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라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풍속이 어떤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직접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 누가 맞이합니까? 하인들이 맞이하거나 남자 주인이 사랑방에 가서 자기의 집을 방문한 그 외진들을 만나는 것이지 결코 안주인이 나와서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지금은 중동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안주인이 와서 바깥의 남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은 그 방문 뒤에서 천막 뒤에서 밖에 손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도 듣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서 이 사라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사라가 직접 하나님께 한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녀가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녀는 이제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녀는 늙었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가 의식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삶에 나의 몸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아,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해야 되지만 사라의 믿음도 온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0세의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순종할 만큼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녀를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라와 같이 불완전하고 의심과 불순종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신앙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자신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은밀히 깊은 곳에서는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일치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인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삶을 보면 자신이 말하고 있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라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상태를 볼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라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런 상태를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의 그런 의심의 상태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방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 믿음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녀가 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녀를 책망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책망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분발하여서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라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라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그녀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15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심중에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모르지만 이 15절의 말씀은 분명히 사라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다고 가정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녀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심으로써 비로소 사라가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왜 웃느냐 물을 때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사라는 자기가 심중에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라고 그렇게 심중에 말할 때까지는 자신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왜 웃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녀는 자신이 불신앙의 웃음을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깜짝 놀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에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내면의 은밀한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실제적으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녀는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불신앙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그 불신앙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영적인 삶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천적인 불신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그 불신앙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할 때라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불신앙을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사라를 책망하고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먼저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했고 그녀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녀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불신앙을 그녀의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라가 자신의 그와 같은 불신앙의 상태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녀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녀의 신앙이 한 걸음도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몸이 비록 죽은 것 같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의 그런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그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을 통해서도 능히 자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녀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때에 사라의 영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늙어서 단산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까? 그녀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 주시고 너도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때에 그녀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믿음을 발휘하였을 때 그녀의 몸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녀를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라의 이 신앙, 믿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불신앙과 의심에 쌓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신앙을 드러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무언가 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 의심과 불신앙의 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도 동일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대면했을 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해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자신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같은 자신의 불신앙을 대면하면서 즉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녀가 영접할 때에, 믿을 때에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수없이 대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녀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요구되었는데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그 지식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삶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그녀의 품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많은 부분에서 사라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상태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신앙의 연약함, 이런 장애물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는 현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연약함을 아셨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런 불신앙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의 능력을 자신의 몸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